예,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직분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직분자를 이렇게 선출할 때가 돼서 아니면 직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뭐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제목이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직분에 관해서 말씀이 어떻게 직분에 관한 사역과 직분에 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성경 공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건강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이 직분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 구절이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3장하고 또 디도서 1장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일단 그 장로 하면은 이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둘로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으로 나누는데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격 요건들을 가만히 잘 보면 누구의 성품, 누구의 형상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참 목사, 참 장로, 참 집사 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형상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자격 요건은 직분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본이 되어 인도해야 되는 그 직분자의 자격 요건으로 이 내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분자 되실 분만, 뭐 직분자가 되는 분만, 직분자인 분들만 이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모든 직분의 그 자격 요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특별히 직분자가 되는 그 이것은 우리가 그 직분자의 리더십은 기독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사. 그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것이 직분의 리더십이라는 것. 세상의 리더십하고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그 자격 요건을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하나하나씩 넘어갈 텐데 좀 이것도 한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장로님에 대한 감독이라고 나와 있지만 디도서에 가면은 그 감독을 장로님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진짜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자격 요건을 알려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장로만의 자격 요건은 아니라는 걸 봤죠. 왜냐하면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자격 요건들이 집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자격 요건이 더 많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집사는 덜하고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장로나 집사나 자격 요건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제로 이 구절을 보면 집사님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해놓고 더 얘기하시거든요, 집사님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자격 요건이 뭐 직분에 따라서 다 다르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보면 이제 가장 첫 부분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디도서 1장 6절에도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장로는 똑같은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영어로 하면 above reproach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blameless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소리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고 블레임리스한 흠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나.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도 짓지 않는 완전한 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내용은 교리나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책망할 사유가 있는지, 즉 교회의 징계의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크고 작은 뭐 부족함들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교회가 징계를 할 만한 정도의 sufficient한 그런 enough한 그 다룰 만한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나 교례에 있어서 이렇게 징계받을 정도로 책망받는 삶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책망하면은 항상 뭐하고 연결하냐면 도덕적인 삶하고만 연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게 교회가 죄를 다룰 때는 꼭 도덕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삶이나 교리에 있어서. 이 잘못 믿고 있는 것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분은 안 된다고 했을 때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서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는 바에 있어서 잘못 믿고 있고 잘못된 거짓 복음을 믿고 있고 또 이 교회의 믿음과 하나 되지 못하면 사실은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물론 도덕적인 어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교회가 다룰 만한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분자된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장로들이나 장로의 소명을 받거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최대한 이렇게 교인들의 어떤 고소를 받을 만한 어떤 징계 사유가 있는 그런 책망할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과 교리 안에서 부지런히 지키고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책망할 것이 있는 정도의 그런 징계 사유가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장로 사역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예. 두 번째로는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걸 딱 보면 이제 쉽게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남자를 얘기해요. 권위 있는 직분은 남자에게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다면 지금 현재 한 아내의 신실한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내, 세 아내의 남편으로 있어서는 그런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오피시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역하죠. 아프리카에 폴리가미가 많아요. 그 이 일부 다처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 지금 우리 우간다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선포를 해야 돼요. 한 아내만 갖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니까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데 다행히 이제 일단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고 거느린 분들이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직분자로 세울 때에는 이렇게 가르쳐서 세워야 돼요. 폴리가미로 있는 분은 직분자로 못 세우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거기에 그런 어떤 컬처나 이런 문제에서 그걸 죄로 선포해야 되고 올바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말은 이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남편. 네?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제 예수님을 대표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또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내의 신실한 한 남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인의 어떤 순결을 얘기하시는 거죠.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도 이제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돼요. 이 폴리가미라 그러죠. 우리가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인 혼인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아내와 한 남편, 즉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에는 이것을 꼭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장로님이 될 분은 아니면 장로님이신 분은 꼭 결혼한 자야 되느냐? 네. 그리고 또 뭐 재혼하신 분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합법적인 혼인, 그리고 합법적인 이혼, 합법적인 재혼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합법이라는 것은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 안에서 허락하시는 혼인과 또 이혼과 재혼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일단 혼인은 주 안에서만 혼인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혼인하라. 그 얘기는 믿는 성도들끼리 혼인해야지 안 믿는 성도하고 안 믿는 성도가 없죠. 안 믿는 자하고 이 혼인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다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어떤 배우자 이렇게 혼인하는 경우는 교회가 다룰 정도의 이제 큰 문제로 우리가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합법적인 이혼은 성경이 허락하는 이혼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뭐 세부로 따지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사별한 경우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 이 두 가지는 성경적인 이혼을 허락하세요. 또 한 가지를 보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할 경우. abandon case죠, 그거는. 떠나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이혼, 성경적인 이혼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재혼도 다 이거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왜 한국에는 그 예전에 이렇게 뭐 혼자 되시거나 뭐 이혼을 하고 이러면은 그 이 저징하는 그런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막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허락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또 교회가 다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누구든지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직분자에게는 이 혼인의 순결을 요구하신다는 거. 물론 육체적인 순결, 한 남편의 한 아내,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는 가정, 그리고 믿는 그런 부부의 하나됨,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직분자만이 아니라 우리 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혼자 사는 것만이 성경적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또 기프트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이렇게도 함께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혼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예요. 애를 낳고 혼인을 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참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도 이것도 이제는 된다는 거,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옛날같이 covenant curse, 언약 저주나 이런 현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도 혼자였어요. 베드로는 이제 부인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혼자였어요. 그 결혼을 안 하고 자기처럼 이렇게 지내라. 사도들은 당시의 사도들은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죠. 목사고 장로고 집사였어요. 나중에 이제 사역을 따로 구별하죠.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세 직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남편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혼자였을 때, 결혼도 안 했을 때도 이런 목사, 장로, 집사로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와 같이 결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스스로 혼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직분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남편이라고 하시지만 이거는 결혼했을 경우고 결혼을 하지 않은 혼자로 살아가시는 분도 직분자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 산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혼인하기 전에 장로님이 되셨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예, 네, 궁금하신 거? 네,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세 가지 이제가 나오는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비슷하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 가지씩을 보면은요. 먼저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영어로 하면은 self-control. 성령님이 주시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의 내용이죠. 뭐 temperate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원뜻은 예전에 저하고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원뜻은 뭐하고 반대되는 말이냐면 drunkenness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해서 이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런 거하고 반대되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꼭 술을 가리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그 자격 조건을 보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자를 뽑으라 이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술하고 연결된 단어는 아니지만 이 술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근데 술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우리 삶을 주장하는 또 다른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술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언어를 주장하고 내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주장하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 것에 위하여 취하여 살아가는, 예?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깨어서 말씀이 주장하는, 최소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막 어디에 정신 없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최소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래야 말씀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지키고 다른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취해서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이렇게 돌아봐주고 또 도와주고 또 이끌어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거짓, 어떤 유혹, 문제들, 뭐 다른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자. 그래야 다른 교인들도 말씀 안에서 올바로 분별하여 지켜주고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거는요. 이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직분의 사역, 목사의 직분의 사역이 이 사역 아래에서 여러분이 최고로 그 베너핏을 누리려면 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안 되신 분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 나오시는 분들 물론 교제도 나누고 다 하지만 그러나 교인이 되셔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양이 있듯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프리빌리지가 생기는 거죠. 특권이.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멤버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근신인데, 근신. 여기도 절제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thoughtful, 뭐 사려 깊은, prudent 뭐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룰 때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신중하고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지혜롭게 다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말씀으로 다뤄줄 때에 그냥 나는 말씀으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가서 한마디 하면 된다. 이것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말씀 컴프로마이즈하는 타협하는 사람들 저거 다 잘못하는 것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다루실 때 분명히 말씀으로 하시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지혜롭게 정말 예? 우리를 이 꺾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컴프로마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롭고 사력 있게 그분의 문제를 잘 성도들의 문제를 잘 돌아보고 그 짐을 내가 지면서 오래 참음으로 다뤄주는 그런 면하고 좀 상관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뿐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 지혜롭게 이끌어가고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그것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아담하다. 아담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respectable, honorable, 원뜻은 good behavior라는 뜻이에요. 선한 행동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중에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비방받지 않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예, 삶으로 봤을 때 질서가 있고 어떻게 보면 honorable 하다는 것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 참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일단은 이걸 생각을 해보면 respectable, honorable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한테서 그런 높임을 받는 그런 의미보다 이 장로님이 되실 분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삶의 질서가 있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성도들도 아 우리도 저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의 삶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먼저인지 등등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직분자만이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그렇게 돼야죠. 이것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제, 근신, 아담한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걸리는 게 많으니까 좀 이렇게 괴롭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한 가지 나그네를 대접하며 우리 나그네 대접 옛날에 성경 공부 때 했었죠. 영어로는 hospitable. 원뜻 그대로 하면 나그네 된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그네 사랑. 나그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형제 단어, 형제 사랑. 필로스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을 잘 영접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적극적으로 나누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원뜻이 그렇대요. 제가 그 OPC에서 주신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 자신을 항상 호스트로 내어주는. 그러니까 늘 내가 호스트인 것처럼. 이건 잘난 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호스트의 그 목적은 성경에 보면은 그 손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발 씻겨주고 섬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영접해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 집에 온 호스트로 늘 성도들을 가족처럼 늘 반겨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여기서의 대접이라는 말은 꼭 집에 데려와서 음식으로 접대하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너무 좋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 육체적으로도 세상 음식으로도 먹이는 거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 성도들을 함께 천국 나그네된 형제들로 바라보고 기쁘게 영접해주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여주는 그런 모습. 항상 성도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하는 그 감정을 느끼도록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분자가 될 분들은 또 직분자들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며 우리를 형제로 영접하시고 천국에서 대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호스트로 항상 우리 맞아주시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막 저거 일주일 동안 또 저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좀 눈치 좀 주면서 저거 문제 있다고 좀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받아주세요. 항상 기쁘게.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 삶처럼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을 형제로 기쁘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그 은혜로 영접을 하시는데 기쁘게.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조건도 많고요. 너무 까다로워요. 아우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고 아우 저 사람은 내 기준에 조금 나하고는 좀 다르고 나타나요. 눈에도 보일 때도 나타나고 그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도 나타나고 원 부딪히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교인들을 차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않는다면 거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 초신자들, 방문자들까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다 호스트의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메시지 왜 줍니까? 나는 별로 반갑게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 왜 줘요? 누구 무슨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죠. 다 기쁘게 맞아줘야 돼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나그네된 얼마나 힘들게 일주일 동안 나그네 삶 속에서 고통받고 정말 어렵게 이 고난하고 지친 삶을 살아왔는데 주일에만큼은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죠. 왜 주일까지 와서도 뭐가 그렇게 안 맞아서 뭐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 예? 아, 저쪽에. 어디, 저도 모르지만, 어디, 저기. 예. 바닷가에 있는 게. 바닷가. 예. 아, 근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십자가 복음으로 이겨나가야죠. 그 뒤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것까지만 볼게요. Skillful in teaching이에요. 디도서 1장 9절에도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제 장로님 된 분들은 이제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장로님들의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믿지 않고 삶의 태만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는 분들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말씀의 그 가르침을 알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돌아본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이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목사를 가르치는 걸로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인데 목사는 특별히 이제 프리칭까지 하죠. 설교까지 하는데 그러나 다스리는 장로님이 설교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는 서 있어야 한다는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장로님들의 다스리는 사역도 말씀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뭐 제일 먼저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이걸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저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약함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오늘은 3절까지 봤죠? 아닌가요? 2절인가요? 예, 2절까지 봤죠? 다음 시간에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세 시간을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